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 명의 문둥이가 예수께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 낫게 된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중간에 나은 것을 알고 돌아와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있듯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열 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른 자는 이 감사하러 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때는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둥이의 행동을 보면 15절에 있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아는데 그 일을 예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써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이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으로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쌍히 여기고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긴 구원의 조건을 따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이가 확인한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러 오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연결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타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 모든 창조물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방법 같은 것들을 예수로 나타내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다. 여기에 예수라는 분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표적인 그 상징으로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신 스스로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보다 성육신 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가장 좋은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그가 뜻하시고 그가 명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메시아를 보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만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힘으로 누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처지에 찾아오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의 자비와 긍휼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뭐 우리 다 아는 대로 그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긍휼과 자비의 그 무한한 베품, 은혜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진리가 개념이고 법칙이고 사실이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보면 진리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가 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칙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윤리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뜻과 속성의 성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감사함으로 나중에 결국 구원이라는 그 결과를 허락받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에 찾아오시고 내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며 감사를 받을 만큼의 큰 것들로 은혜를 베푸사 그러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차원에서 영접한다는 것보다 그 구원을 더 넓혀서 우리 앞에서 여태껏 얘기했던 식으로 하면 친구를 사귀듯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등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의미에서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유와 소원을 가진 신뢰의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이죠.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혹은 좁혀서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3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들이 어떤 조건, 근거, 뜻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느냐의 구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건 사랑 안에서의 요구이며 우리를 아들로 삼는 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영광은 거저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다 이걸 주니 무엇으로 갚아라는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힘과 높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느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한 성의 그리고 희생까지도 감수하며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다시 3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사이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이 근거와 그 원인과 결과 사이를 무엇으로 제안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둘을 잇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요 다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되며 그것은 마지막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자가 그 나음을 입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그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나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인하여 펼쳐지고 실천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는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으로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압제하는 권력으로서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와 긍휼과 낮추심의 구체적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따라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침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는 하나님의 부름이 그 성격이 본질상 어떤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낳습니다. 그 특별한 이해란 공포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참으로 연인과 친구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신뢰와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계속 제한됨으로써 그 제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예수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지, 부르시는 방법,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하신 하나님, 어떠한 그의 자녀라는 것들을 이것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기회와 길들 중에 이 길만이라는 이해적으로 하자면 영역적 차원에서 한 부분으로 배타성을 갖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세상에 여러 길이 있고 문이 있지만 예수라는 길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길로 들어가면 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배타성으로 이해를 먼저 하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배타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는 수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방법 아닌 것으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배타성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하여만 살고 나 주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를 믿은 것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고급하고 기쁘고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두려움과 그런 배타적 자랑의 그 선택의 자랑에 관한 것이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 제일 많이 드냐 하면 예수를 믿은 건 다행이지만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밖에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에 가셔서 시간은 자꾸 가고 알아는 못 듣고 진도는 나가고 그럽시다. 뭐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알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은 뒀다가 과외합시다. 과외.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한 구절 갖고 여러분 은혜 받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 배경, 많은 여기까지 이 구절을 이야기한 많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기느냐 하면 세상의 것은 말하자면 다만 법칙, 다만 효율, 다만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래전에 해서 이제 다 잊으셨겠는데 상대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친구를 뭐라고 부르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 겁니다. 자녀를 뭐라고 부르죠? 너는 나의 자랑이야. 그런 겁니다. 그건 전혀 유효성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기계적인 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며 법칙과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자꾸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붙어버릴 것 같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나 이해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구원은 공평하게 받으며, 아니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고 예수가.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예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고침을 받은 것 정도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에 관한 증거라는 거죠. 우리를 인격적 관계에 대등한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태껏 앞에서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섬김과 희생이 힘에 굴복하여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듯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것을 배웠습니다. 희생이니 섬김이니 겸손이니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친구 사이에서는 그 덕목이 제일 큽니다. 친구 사이에 잘났냐 못났냐 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일에는 필요하겠지만 친구 관계에는 그런 것은 전혀 조건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예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살고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죽으시는 분으로 찾아오심으로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도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 관계의 부름을 받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요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된 이 요한일서 5장의 얘기가 가지는 이 간단한 표현의 무한한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시험들, 어떤 유혹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신뢰와 사랑으로 묶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배타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예수 아닌 것에 이런 내용이 허락되는 곳이 없습니다. 사회 정의, 무슨 신념, 대의, 도덕, 윤리, 무엇을 갖다 대도 그것은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 대상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나 신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한 식으로 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초대입니다. 영광의 자리로의 부름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바로 이 영광을 놓칩니다. 이 명예를 놓칩니다. 그럼 병난 게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병난 게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비로 병이 낫고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어 그 이후로는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었대더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대더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성경적 요구들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과 감사. 예수를 알게 된 것.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이십니다. 이것이 갖는 감사를 아시죠? 사랑을 하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기억나시죠? 지금은 잊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그랬습니다. 자꾸 거기 뭐가 끼죠? 유리창이 자꾸 더러워지죠.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상입니다. 그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며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다른 것 때문에 희생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그 연장선의 절정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갖는 진정한 주인공을, 핵심을 이해하셔서 그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는 거룩한 기독교 신앙의 명예를 누리시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대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축복과 영광 속에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속고 속이고 살고 빼앗고 빼앗기고 살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믿고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믿음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을 배웠으니 우리 이제 이 세상의 위협과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않으렵니다. 명예로운 신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그 안에 나를 묶고 놓아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